예, 소요리문답 11문답을 배우고 있는데 섭리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마지막 결론 요약하는 의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질문 부분을 조금 같이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어요. 다 있으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5장 섭리에 관하여. 예, 다 찾으셨어요? 우리 1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무호하신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하시는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또 자신의 지혜와 권세와 공의,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자신의 지극하신 지혜와 거룩하신 섭리로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 생각, 기타 모든 것을 보호하시며 지도하시고 처리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신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소리문답 대답에 좀 긴 우리가 그 내용으로 1번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여기서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신다는 것, 모든 피조물, 모든 부분까지 모든 역사를 통해 다 섭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2번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만사가 변동 없이 정확 무호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방편은 제2원인의 특성에 따라서 만사가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연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작정에 따라서 섭리를 다 정확무호하게 이뤄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무조건 제1원인이 되셔서 그냥 다 이뤄가시는 게 아니라 제2원인들의 특성을 쓰셔서 제2원인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가신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제2원인을 쓰시지만 꼭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뤄가시고 그런데 제2원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로봇처럼 무슨 각본에 짜여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원인들도 자유롭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자유라는 단어는 이 도덕적인 피조물에게 쓰이는 거죠. 천사들과 우리 인간들, 인간들의 어떤 자유, 이거는 자유의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죄짓기 이전 아담 때 있었던 자유의지죠. 지금 타락한 이 죄인들은 자유의지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자유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죄밖에 못 짓지만. 이제 우리는 또 믿음으로 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도 역사하시고 사단의 죄악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세요. 잠시 허락하셨지만 그것까지도 역사하셔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우연하게 일어난다는 말은 그 우연하다는 단어가 이게 조금 잘못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죠. 예, 그러니까 컨틴전트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 그래요? Contingently. 그것에 따라서 뭐 이런 뜻이죠. 거기에 컨틴전트한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컨틴젠틀리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건적으로 뭐 아니면 그렇게 일어난다는지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말이 돼버리네. 우연하게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우연하게라는 번역도 있어요. 컨틴젠틀리라는 말이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가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럼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방향과 목적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 그 믿는 성도의 삶은 단순히 운명론적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고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그렇게 이루셨지, 뭐 앞으로 그렇게 이루시겠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제2원인들, 특별히 자기 자녀들은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걸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이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삶들을. 물론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다 완전해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도와준다고 엉망진창을 만드는 일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나중에 야고보서에 가면 꾸짖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의 죄 가운데 하는 것들은 꾸짖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할 때 하는 그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꾸짖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기뻐하시며 그 자기 뜻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성도의 교제 나누고 적극적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회개도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죄가 드러나면 언젠가 회개하겠지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간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컨퍼런스라고 부르는 거죠. 협력. 협력은 코퍼레이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도 하시지만 내가 해야지 뭐가 일어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 우리를 참여시켜주시는 의미지. 그죠?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과 제가 올바로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 협력이 자랑이 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시는 것에 나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얘기하면 무조건 다 잘못됐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읽어서도 안 되는 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는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행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올바로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행위는 꼭 필요한 거예요. 거기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를 얘기해요. 이제 야고보서 배우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야고보의 삶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배우겠지만 아주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 달아. 그래서 너무너무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당시는 이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를 이제 막 붙들고 서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책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루터도 이거는 성경에서 제일 지푸라기 같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지푸라기. 나무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는데 지푸라기 같은 책. 가장 못한 책이라고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시대를 좀 반영하는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우리 교회 세울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칭의였다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이 칭의 교리를 붙드는 것이 굉장히 큰 싸움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올바로 열매 맺는 걸로 건강하게 자라는 걸로 가야 돼요. 이제 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그래요. 또 그렇게 올바른 믿음의 행위를 열매 맺는 쪽으로 가다 보면 이상하게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로마 가톨릭처럼 잘못된 행위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또다시 칭의가 회복되어야 되는 시대가 또 와야 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염려해서 칭의에만 머무르는 것도 그러니까 칭의에만 머무른다는 게 이상하네요. 칭의만으로 완전한 복음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붙들고 정말 건강한 기독교인의 삶에서 자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반 섭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방편들을 사용하시나 오히려 그와 같은 방편 없이 방편을 초월해서 또는 역행하여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자유롭게 행사하기도 합니다. 예, 이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제2원인을 쓰셔서 섭리를 해가시지만 그런 방편, 제2원인 없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제1원인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모든 방편을 초월해서 아니면 역행해서 그걸 우리가 슈퍼내추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추럴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목적이 있었죠. 성경 구원 역사에 보면 특별 계시를 알려주시는 목적으로 예수님 그 아들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홍해도 갈라지는 세례를 증거하게 해주시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은 제2원인을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제2원인을 지금은 사용하셔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기적의 목적은 꼭 이 특별 계시와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다 쓰여진 후로는 다시 기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물론 기적적인 것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성도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 거 이게 기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기도도 쓰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걸 이뤄가시는 거죠. 성령님이 새 마음을 이제 주시는 중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적이지만 그렇게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그런 기적 같은 거를 이제 믿고 이런 것들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또 옛날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4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히 선하심은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섭리는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 및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에게까지 미치니 단순히 허락하심에 그치지 않고 그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큰 지혜와 권능으로 허락의 한계를 정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돈하시고 관할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죄악성은 피조물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그는 가장 거룩하시며 의로우셔서 죄의 조성자나 시인자가 아니시며 또 그러실 수도 없으십니다. 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굉장히 잘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왜 죄가 생겨났고 왜 죄는 어떻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왜 죄는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성경적인 대답을 이 4번에서 가장 잘 알려주셨죠. 일단 죄에 관하여, 악에 관하여, 뭐 사단에 관하여 우리 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실 때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용하신 것도 성경에서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많이 났죠. 바로 왕이 강팍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고 죄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에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걸 우리가 간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내버려 두시는 것도 그냥 네 멋대로 다 해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도 이뤄가시는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죄를 내버려 두셨지만 단순히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허락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저 사단이 아무리 예? 이 해도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방법 가운데 그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자기 백성은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를 성경이 쓰는 이유는 내버려 두신다는 이유를 쓰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죄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잠깐 동안 구원 역사 속에서 허락하셨다는 것.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죄를 멸하실 거라는 것. 죄에 대한 싹들 다 치르게 하시고 심판으로 보낼 거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죄에 대한 섭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죄에 대해서? 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얼마 동안 자신의 자녀들로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 마음의 부패성에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전날에 범했던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함이거나 그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 잠재해 있는 부패성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케 하려는 것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심령의 거짓됨을 알게 하여 겸손케 하려는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계속 의지하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경성하여 미래의 범죄를 방지케 하려는 것이며 기타 여러 가지 옳고 거룩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끔 그들이 죄 가운데, 이건 믿는 성도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잠깐 그 시험과 마음의 부패성에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빛이 없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듯한 삶을 경험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지만 자기들의 죄성 때문이죠. 자기들의 죄성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교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이 세상 삶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영적 침체와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러나요? 이, 또 다른, 그러니까 그런 그, 아, 그런 냉담함에 가게 한다는 거죠. 냉소적이 돼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잠깐 마음이 딱딱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게 아니라 죄, 우리가 그런 우리 죄성에 따라 그렇게 있을 때 잠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 그러세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믿는 성도들은. 그죠? 옛날에 우리 다윗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윗이 그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심각성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깊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걸로 이끌어 가셔서 물론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끌어 가셔서 다윗을 굳게 세우게 하시는 걸로 이끌어 가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자기의 죄성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이 잠깐 내버려 두신 그걸 통해 자기의 죄성이 그냥 그 더러운 게 확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잘 믿는 것 같고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확 끌어 보여주셨을 때에는 정말 너무나 이 슬프고 아프지만 또 굉장한 은혜라는 거죠. 이 죄악의 그 뿌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너무 그냥 드러나는 걸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요거 하는 거 저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뿌리가 내 동기와 목적과 뭐 하여간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근데 그것이 평소에는 우리가 self-awareness가 없어요. 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걸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남의 눈에 뭐예요? 티끌은 이따만하게 그냥 끄집어내는데 자기 눈에 들포는 안 보여.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그 구절도 우리가 언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죄성인데 그거를 언젠가 또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 이런 과정을 또 가게 하시는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에게. 사실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 형제들도 이런 과정에 있다면 정말 속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핏 가운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윗처럼 회개하게 해주셔서 정말 자기의 심각한 죄성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야곱처럼 예? 그렇게 징계받기까지 예.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위해 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 이건 믿는 성도들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마지막 그 다음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대하여는 전에 지은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는 의미에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또 마음이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밝히 깨달아 그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되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며 때로는 이미 저들이 소유했던 은사까지도 거두시고 저들로 그들 자신의 부패성이 죄를 범할 기회에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저들을 자신들의 정욕과 세상의 시험과 사단의 권세에 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로써 저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온화케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방편 아래서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강팍해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지 않은 자, 정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 죄인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서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과 영광을 위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진노의 심판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네 소견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이거는 징계가 아니라 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이 세상 구하는 것을 따라갈 때 거기서 미끄러져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 자기들 스스로 그 길로 가게 하는 걸 내버려둔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심판하는 길로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욱 마음이 딱딱해지고, 이제 복음을 들어도요,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아주 그냥 어떤 때는 신경질이 나요. 복음을 들으면. 네. 웃는
네? 목사님 들으면
있었겠죠? 뭐? 예.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마음이 딱딱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듣고도 믿음으로 마음을 합하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싫어. 모세도 싫고, 말씀도 싫고, 저 인간 보기도 싫고, 뭐 다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마음이 딱딱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깨워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증거가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이 복음이 저들로 더 눈먼 맹인과 귀머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더 마음이 딱딱해져서 더 그것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 복음이 더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면 두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더 딱딱해지고 하나는 부드러워지고. 그렇지 않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야 참 좋은 소리다.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는 안 들리거나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뭐 이해를 못하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 이해하거나.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정말 들려야죠. 우리 오늘 같은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 험난한 인생하고 평탄치 못한 인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거 지금 믿음이 없으면. 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가장 귀한 유산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에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만사가 합력하여 교회의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너무 감사한 것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고 교회로 얘기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 자녀를 보호하시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교회, 그러니까 이 공동체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자기 자녀를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걸 오늘 조금 이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질문만 빨리 읽고 대답하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질문 있죠? 요거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한번 대답을 잘 해보셔야 돼요. 자,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는 뭔가? 토요일의 문답의 그 앞부분의 대답을 보면 되죠? 예, 네, 섭리는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예, 섭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보존과 통치. 보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그 부여하신 특성과 능력 안에서 정하신 목적에 따라 유지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 통치는 뭔가요? 하나님의 기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 그래서 보존과 통치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서 협력은 뭔가요? 협력. 협력은 제일 원인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지만 피조물 자체에 부여하신 고유한 능력인 그 제2원인을 통해 섭리를 이뤄가신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는 삶을 통해,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운명론, 범신론, 자연신론은 어떤 이건 죄야 우리의 죄성에서 만들어낸 이 섭리의 잘못된 개념들이에요. 운명론은 뭐예요? 모든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운명론처럼 이해하는 굉장한 큰 죄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운명론을 만드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소용이 없다. 예정론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뤄가시고 섭리를 이뤄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운명론은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운명론처럼 가다 보면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 언젠가 천국 가겠지. 뭐 하나님이 뭐 이뤄주시겠지. 뭐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죄성과 게으름을 갖다가 정당화시키려는 이 하나님을 운명론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이거는 죄의 책임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아, 운명론이라면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면 뭐 내가 죄 짓는 것도 뭐 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못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탓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운명론은 너무 잘못된 거고요. 범신론은 뭐예요? 뭘 인정 안 하는 거죠? 제2원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제1원인으로 만물 안에서 역사하시고 죄인들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신론적인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래?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나의 지금 이 나태함과 게으름과 죄성을 돌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이런 범신론적인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새로운 의지를 주셔서 오래 참음으로 씨름하시며 이끌어 가실 때 우리도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가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죠. 마지막으로 자연신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고 멀리 떠나 계신 거예요. 창조는 하셨는데 만물에게 고유한 법칙과 특성을 내버려 두셔서 스스로 섭리해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왜 잘못된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적극적인 다스림 속에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분명한 우리 삶의 부르심과 그 이끌어가시는 방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도 목적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목적 없이 가게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적. 제2원인의 협력 없이 초자연적으로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연결이 되고 예수님 증거하는 목적이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extra ordinary providence는 이제 그쳤죠. 하나님 백성을 향한 특별 섭리가 있습니까? 자기 자녀를 향한 특별 섭리가 있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 삶에 참여되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중에 다 이뤄 가시는 거예요. 중생,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 아들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뤄 가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은 너희가 환난을 겪지만 환난이 너희 삶에 환난 인내를 낳고 너희를 연단하여 소망으로 그래서 영광을 이룰 줄 알미니라. 이 삶이 우리 삶에 가는 과정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도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나를 연단하셔서 인내하게 하셔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죽게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가는 길이고 섭리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모든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교제 나누며 그분의 섭리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께로 다스림의 나의 모든 삶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깨어서 한다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른 의미예요. 또 한 가지는 그저 여러분들이 뭐 대화 대상처럼 하나님한테 모든 거 다 대화하고 사세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하고도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기도문 배웠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삶, 하나님의 그 뭐야 뜻이 내 뜻처럼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삶에 용서하는 사랑을 하고 매일매일 양식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또 시험과 싸워서 이겨나가고 이 삶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기도할 대화를 할 때에도 내 삶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오늘 하루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 따라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에 맡기는 거라는 거죠. 점점 그분의 통치 아래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굉장한 제가 볼 때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연습이라는 게 우리의 습관처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정말 뭐 단순히 정말 어떤 단순한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뜻을 구하고 그분께 아뢰고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 섭리 속에서 지금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역사라는 게 창조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역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역사의 중심은 뭐예요? 우리가 그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분의 스토리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중심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잖아요. 거기서 역사는 끝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그 피조물들을 심판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미혹했던 사단과 그 종들을 다 심판하시고 끝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된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하신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자기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시기 위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역사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까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모든 섭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이 모든 섭리가 물론 우주 만물도 섭리하시고 질서 가운데 하시고 다 맞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셔서 천국에까지 다 데려가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걸 위해서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면서 이뤄가시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정말 이 뜻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 결국에 그 자기 아들까지 바쳐서 이루시려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모든 섭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런 일이 왜 일어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고 모르죠. 그런데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그걸 허락하시고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방향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루시는 거. 그게 다 구원하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지금 역사가 가는 목적이. 이게 너무 교만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여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수님이 오셔서만 아니라 만세전부터 자기가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려는 그걸 품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가겠나이다 하면서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까지 가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순간마다 누가 있었나요? 그 안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섭리를 이뤄가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섭리를 이뤄가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시면서 그것을 이뤄가신다고요. 얼마나 그 발이 십자가로 가는 그 발 한 걸음 한 걸음이 귀했으면 나중에 장사를 지낼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붙는다고.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삼위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영원토록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거나 잊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모든 섭리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로 갈 때에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목적은 온통 우리 생각뿐이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그러면 이 섭리를 올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에게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I'll never serve other God.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시는 게 섭리에 가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베드로 삶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요구하셨던 대답은 뭐예요? 너가 나를 사랑해. 왜? 나는 너만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향해 둔 내 마음을 다른 데로 나누지 않았는데. 한 마음인데. 너도 나를 사랑해. 우리의 고백은 천국 가는 날까지 여기서 완성돼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사랑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두 주인을 섬기며 가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최소한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가는 거죠. 삶을 보면 또 막 엉망이겠지만 더욱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도 모든 그 중심이 또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도 그분만 바라보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12문답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말씀으로 또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고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사랑과 기쁨을 두고 주님만 섬기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고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이 한 마음으로 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더욱더욱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 나누며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삶을 가져가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